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 유다 남유다를 심판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예,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냥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함께 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랬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불나방처럼 죄 가운데 뛰어드는 그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그 사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슬픈 마음으로 자기 마음이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던 선지자가 그들의 고통에 함께 울고 있는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데 예레미야의 그 날카로운 비판은 백성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계속 선언하죠. 그런데 심판을 선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두어서 말씀하게 하시니까 심판을 선언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해야 되고 자기 가족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해야 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병들 정도로 슬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슬프다 내 마음이요 슬프다 하고 자기 마음이 병들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으로 내 몫을 다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민족의 아픔, 그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슬퍼하며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슬프다 이 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모든 선지자 선지서들이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슬픈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냐고 계속 불나방처럼 그렇게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마음이 병들기까지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로다 딸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부르짖는 소리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냐는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냐는가 거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꾸 이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다른 신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어. 허무한 것으로 진노를 일으켰어요. 그러니 내 백성 아닌 자로 이방인들로 시기를 일으키며 또한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다. 곧 북방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시기 나게 할 것이다. 로마서 9장 10장에도 역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시기 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에 먼저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시기 나게 하고 질투 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기 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든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만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악한 신상 이방의 헛된 것들도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그 구원을 얻지 못한 그런 상황, 아무리 뭐 추수하고 여름이 다하였어도 구원을 얻지 못한 불안정한 그런 생활. 또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백성들과 함께 상하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놀라움에 잡혔도다. 22절 그러니까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않냐가 그것에는 의사가 있지 않냐가 그랬어요. 유황 치료제가 있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딸 백성이 치료를 얻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치료제가 발달하여도 치료하지 못할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병원과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은 수만 가지 병 중에서 단 한 3천여 개 정도밖에 지금 현대 의학으로 이렇게 뭐 고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병은 수만 가지인데 고칠 수 있는 것은 한 3천여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학, 치료제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왜 치료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형성하는 것도 순종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순종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 응답받고 또 치료받는 것도 순종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 3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네 영혼이 잘됐으면 좋겠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면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요한삼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며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 뭐 우리가 아무리 치료제가 있고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우리를 또 시험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이 사람의 죄가 누구 때문에 온 것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 이 사람의 이런 것은 그 부모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니 치료제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얻는 질병,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치료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그렇다 해서 모든 질병이 이와 같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9장처럼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려는 고난의 시련, 내 신앙의 온도를 올리시기 위한 바로 그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무슨 죄가 있기에 그러냐.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뭔 죄가 있으니까 인과응보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냐,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서 그 세 친구가 욥에게 말한 그 자체가 얼마나 또 욥에게 상처가 되었습니까? 그런 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죄로 얻은 질병이든지 아니면 내 신앙의 온도를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든지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슬픈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당한 내 죽임당한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슬픈지 그 백성들과 함께 같이 고통당하며 함께 울리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2절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것을 얻는다면, 내가 광야에서 내가 내 처소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나는 이 백성을 떠나고 싶다. 다 가늠 자요 반역한 자 이 무리에서 떠나고 싶다. 할 수만 있으면 광야에 내 거처만 있으면 난 떠나고 싶다 하면서 눈물이 그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되고 물이 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오늘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이 활을 당긴 같이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4절에서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불신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8절에 보니까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랬어요.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도다. 오죽했으면 그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시편 64편 3절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64편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4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도다 라고 이게 말합니다.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었다라고 서로 하나님이 떠난 공동체에 거짓이 들어오고 서로 비방하고 악한 말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들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거짓을 행하며 스스로 악한 말로 비방하고 무너져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고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의 삶의 결과가 북방 바벨론이 쳐들어오기도 전에 그들 스스로 자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9장 6절에서는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그런 백성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가 또 다른 죄를 가져오고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이 정말 지옥 같은 이것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철폐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노와 슬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함께 느꼈던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이고 함께 느꼈던 분노는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예레미야는 이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서 울었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있는데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내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진노케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날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수 중에도 자정하시는 하나님, 이 비가 오는 중에도 여러분이 나왔으니까 이 발걸음 헛되지 않냐고 또 하나님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오늘도 나아가며 응답받음으로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